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 지원 및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폼페오 장관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원조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발병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고 외교관들의 이동도 제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380명이 숨지고 약 6만 4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중국 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121명이 추가로 숨지고 5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1,7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 밖에서는 24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필리핀과 홍콩, 일본에서 각각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3일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공격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바이러스는 어쩌면 이번 계절을 넘기고 올해가 넘어가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CDC가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지금 이 발병이 통제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확실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수록 전 세계에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에서 15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은 13일 태평양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트라이던트2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동원된 핵잠수함 메인호는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9일 아라비아 해에서 이란이 설계하고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 무기와 무기 부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13일 성명에서 미 해군 전함 노르망디호가 지난 9일 아라비아 해에서 국정불명의 선박을 급습해 지대공 미사일과 연령상 우기 관찰기구, 무인기와 무인선박 부품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들 물품이 지난해 11월 아라비아 해의 한 선박에서 발견된 무기와 또 부품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1월 압수한 무기가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 아래 지난 5년 동안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싸워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상 38억 달러를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예상 집행 재정비를 의회에 통보하면서 주방위군과 무기 프로그램 예산에서 38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군사위원회 소속인 맥손버리 의원은 이 같은 조처가 의회 예산 승인 권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멕시코 접경지대에서 마약 밀수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우려하고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 국무부 성명 자체는 신종 코로나에 국한된, 그러니까 당면한 현안인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북한이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평양 사무소를 포함한 일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소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언론에 오보 전달에 사용됐다고 FAO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흐립니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우려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인 지원 보건 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폼페오 장관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지원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준비와 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같은 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성명을 리트윗, 즉 인용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히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 지원 보건기구들의 다른 허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폼페오 장관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발병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고 외교관들의 이동도 제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드윈 세니자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WHO 북한 지부장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 보건성이 7,281명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연맹은 13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보호장비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이날 하비에르 카스텔라노스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의 명의로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개인 보호장비와 진단키트 등을 긴급하게 필요로 한다며 이 물품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근거에서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연맹은 현재의 세계적 확산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게 제재 면제가 허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사무소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다른 대북 인도적 개입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제적십자연맹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제재 해제라면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의료보건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방역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의 14일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우리 측 발생 현황, 북측 동향 및 민간 등 각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지켜보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 역시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사무소는 지난 11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자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가 존망까지 거론하며 감염 방지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활발한 보건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인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14일 VOA에 현재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장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PCR 장비로 진단한 장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예 그런 진단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진단할 수 있는 PCR 장비, 방호복 같은 거를 국제사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아나운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죠.
김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유엔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장비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의료 보건 지원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제스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란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미북 관계에서 대북 의료 보건 지원이란 명분을 만들면 일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측의 지원과 협력은 북한이 일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계없이 큰 틀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대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강한 만큼 국제기구의 지원은 받겠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거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뭐 방역하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대미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이 완화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느닷없이 대북 의료 지원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건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지 대북 인도적 협력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현안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인 대북 협상 의지 내지 변화된 태도인 거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국무부 성명 자체는 진정 코로나에 국한된 그러니까 당면한 현안인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북한이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북한이 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변화된 태도를 나타낸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
김천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VOA에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라며 북한이 미 국무부의 이번 성명을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예전부터 열려있던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면 북측이 받겠지만 미북 관계에 그 이상의 특별한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평양 사무소를 포함한 일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소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AO 본부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평양사무소 부대표 등 일부 FAO 직원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AO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13일 VOA 등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FAO 이메일 계정이 해킹됐고 이후 VOA에 오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AO는 거의 즉각적으로 해킹 사실을 감지했고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OA는 12일 FAO 평양사무소의 비르만달 부대표 명의로 온 이메일을 인용해 이 기구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는 해당 사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만달 부대표와 빈센트 마틴 FAO 중국 북한 대표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해킹당한 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FA 본부 측은 해당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FAO 본부 공보실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아시아 지역 사무실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사무실 몇 곳이 해킹 피해를 받는지 과거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미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맞서서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인 방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13일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예산안 검토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위기 혹은 충돌 시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능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공개를 예고한 새로운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의 엔진 실험은 북한이 훨씬 유능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은 핵 탑재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며 북한은 2017년 명백한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북미의 대부분 혹은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 몇 차례 감행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진전된 기술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마지막 ICBM 시험에 이어 김정은은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단계를 완료했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연속적인 생산과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또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으로 미국을 계속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나 이란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인 방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또는 잠재적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다가오는 ICBM 탄두를 정확하게 탐지, 식별, 추적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능력이 성공적인 요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영내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략사령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국제적이고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17개국과 고위급 국제 관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웡 대표가 이날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올렉 브루스미스 브루스트로프 북핵 담당 특임 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조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웡 부대표는 이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 즉 미북 관계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방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또 미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미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율적 이행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 그 두 번째 순서로 최대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오택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제재 무기 중 하나는 경제 제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의 기업, 기관, 개인 등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함으로써 대상 국가를 압박하는 확장형 제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지난해 4월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 영국 금융감독청 등 미국과 영국 당국에 벌금과 물수를 합해서 모두 1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진행한 만 건에 가까운 거래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4억 3,800만 달러가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또 한국 등 8개 국가에 대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apply economic sanctions. And let me be clear, these will be both primary and secondary sanctions.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서는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기업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 기업을 제재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가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는 등 북한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really needs to happen is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enact and designate Chinese entities.
그러면서 지난 2005년에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을 예로 들며 이 같은 행동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BDA를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자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 자금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해외 자금 이동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줄이 막힌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경제 제재로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미국 사법당국을 통해 중국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from the UN panel of expert reports, we know from Justice Department filings.
스탠튼 변호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선 10여 개의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대해선 제재가 전무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중국 은행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es, we have done a lot of 9 and 10 digit civil penalties against bank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의 앞선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의 예를 들었습니다.
The U.S. imposed $9 billion in fines on French and British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Iran.
이란 등의 돈 세탁을 해준 혐의로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중국 은행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벌금은 부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최대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don't like it. I mean, they've made it very clear they consider this an internal
중국은 이것을 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다른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아 제재의 효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Iran, which has much more extensive linkages to the global economy.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기업 중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연관된 부분이 적어 제재가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며 이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Many of whom are local officials on the border and small companies on the border that are involved in the trade. How exposed are they to?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등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is the priority? Is it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Is it maintaining? Reducing the threat.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로 인한 위협의 감소가 중요한지 혹은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대형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북한 남포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의 석탄 거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 중 하나인 남포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달 26일자 위성사진에는 선박이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 전인 24일만 해도 약 12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지만 이 선박이 떠난 뒤 항구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다가 이달 3일 선박 한 척이 정박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 100m 길이로 추정되는 이 선박은 이후에도 같은 자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런 모습은 가장 최신 위성사진이 확인되는 11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포착된 선박은 단 한 척이지만 이 한 척의 선박마저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남포의 석탄 항구는 사실상 2주일 넘게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던 작년 한 해와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앞서 V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2019년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이 최소 71척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박들은 통상 3일에서 5일간 머물다가 떠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 항구가 20일 가까이 비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표 금수 품목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남포항을 비롯한 북한 주요 석탄 항구들의 매우 활발한 움직임은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미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조만간 공개를 앞둔 연례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활발했던 북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둔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기 시작한 데 이어 31일부터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기 운항과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 움직임이 둔화되기 시작한 때와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반대로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는 유조선이 계속 드나드는 등 일부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각각 약 120m와 약 90m 길이의 이 선박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그리고 이달 9일부터 11일에 걸쳐 해당 지점에 정박한 뒤 떠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해당 지점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이 시설에 정박했던 선박을 최소 47척으로 집계했었습니다. 석탄 항구에는 드나드는 선박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유류 항구는 이전과 비슷한 숫자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3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내 유류 가격이 급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주목했습니다.
Quite a big jump in gasoline and diesel prices. Well, since the North Koreans sort of quote closed the border. That's reflective.
브라운 교수는 바이러스로 인해 북중 국경이 닫힌 이후 북한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건 그만큼 해당 유류에 대한 비축량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잠잠해진 뒤 저장분을 팔 수 있는 석탄과 달리 유류는 계속해서 반입이 이뤄져야 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으며 북한이 소유한 금융자산과 계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가 식당과 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1월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13일 공개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2호 18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임대 부동산을 영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작년 12월 30일 11개 북한 회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수대 신기술회사, 평양은하수회사를 포함한 11개 회사의 이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앞서 작년 6월에는 또 다른 북한 회사인 글로리 월드와이드 글로우의 등록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작년 12월 5일 수도 프놈펜과 유명 관광지 시엠 레아프에 위치한 8개의 북한 식당을 폐쇄하고 관광 면허도 취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열이 2371호에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유엔 제재 대상에 지정된 것을 근거로 작년 12월 4일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을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이 건물과 기술 자재를 포함한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의 모든 자산의 관리와 유지 보호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자국 내 북한 개인과 기업이 개설하거나 소유한 은행 계좌나 자금, 금융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 2321호 16항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자국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던 계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소속 담당관 신철이 두 개의 금융기관에 소유하고 있던 7개의 은행 계좌가 2017년부터 폐쇄됐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 작년 12월 22일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열의 2397호 8항의 이행 조치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이민국이 자국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인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115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프놈펜과 시엠 레아프에서 일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11월 31일 기점으로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 송환 이외에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이행 경과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북한과 관련한 물품의 수입, 수출, 수송, 그리고 환적을 금지했으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해상 차단 조치에 동참했다며 자국 내 영해에서 유엔 안보리 금수 품목을 수송하거나 불법 활동에 개입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선박의 입항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캄보디아는 북한 관련 모든 문서를 점검하고 기업 운영 사업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부처 간 특별실무단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에도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끌려간 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북한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13일 50년 전 한국의 국내선 항공기 납치 사건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내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들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급히 이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전문가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촉구를 할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 서한을 보고 그 보도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자리에서 빨리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말이 안 나오네요.
황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는 당시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납치되면서 북한으로 끌려갔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이 부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해주고 저희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HCHR은 유엔 전문가들은 일부 납치 대상자가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와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를 현재까지 진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내 강제실종 미제 사건이 275개 등록돼 있다며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해당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고려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HCHR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해당 11명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청년이 미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번을 다른데 빌었어요. 정월 대보름 날 나가서 아빠 만나지 못해도 보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만에, 딱 3년 만에.
가족을 두고 탈북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유형준 씨. 고운 자식 매로 키워야 한다고 늘 말했지만 정작 아들의 잘못에 화 한 번 내지 않은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돈 500원을 훔쳤어요. 북한 돈. 옛날에 2008년도 이 500원이었어요. 엄청 크셨어요. 그런데 아이들같이 사주고 먹는데요. 아빠같이 하나 반 거예요. 오늘은 이제는 시체가 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가 보더니만 아빠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이렇게 훔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교양도 똑바로 하고 똑바로 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 좀 오만하게 키셨죠. 그래서 엄청 무서워했었는데 더 훔쳤는데 아빠가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참으로 보고 싶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8살 어린 나이에 떠나 기억엔 거의 없는 아버지이지만 10년 세월을 버티게 해준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 잡힌 친척 때문에 보위부의 감시는 심해지고 돌격대에 들어가 하루하루가 고단했던 유형준 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은 건 지난 2017년.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와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준 씨는 브로커를 직접 찾아갔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12월 중국으로 건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에서 국민까지 고속열 차 타고 갔는데 그 위싱으로 용선 통화를 한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 만났을 때 낯설지 않더라고. 아야 그게 없이 만났으면 감정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계속 통화하고 했으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
아버지 유성 씨와 아들 형준 씨의 첫 번째 재회는 형준 씨가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입소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태국 내 기독교 단체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성 씨는 당시 아들을 만나 미국을 권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라디오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유 씨는 한국에서 정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신분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 가고 싶었던 형준 씨는 아버지의 권유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마음을 정하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또래 나이는 없었어요. 제가 가장 어렸었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눈 깜빡하니까 지나갔었어요. 그 후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저는 밤 12시 자요. 12시 아니면 3시 자거든요. 3시 자면 9시 아니면 10시 일어나요. 10시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 좀 하고요. 4시 되면 운동해요. 운동 1시간 동안 하고요. 푸시업 그래서 하고 공부도 하다가 하루 밥 한 끼 먹었어요. 처음에는 세 끼 먹었었는데요. 한 8개월 지나서는 그때 두 끼 먹었었어요. 밥이라는 게 그냥 밥이 사이 좋지 않았어요.
양은 충분했지만 반찬을 따로 사 먹어야 했고 닭고기를 튀긴 반찬은 입에 맞지 않고 밥에서는 냄새가 나는 등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섭씨 40도의 무더위 속에 한 방에 140명이 들어가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1년이란 기간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빌려 종종 아버지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적격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심사는요, 넉 달 만에 끝났어요.
도착하자마자
1차 담화고요. 2차 담화는 한 달 후에 하고요. 3차 담화는 한국 국정원에서 해요. 한국 국정원에서요. 4차는 미국 정부에서 와요. 저를 조사해요. 물어보고.
네 번의 면담을 거친 형준 씨는 출신 지역과 최종 학력, 거주했던 지역의 환경, 탈북한 이유와 미국을 선택한 이유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신체 검사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넘기면서 난민 심사 합격 소식을 듣기까지 10개월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푸시업하고 복근 운동 30분 동안 600개 해요. 그냥 저는 매일 했던 운동인데도 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짐승 같더라고요. 저는 안 하면 뭐라도 제가 해야지 여기서.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안에서 공부지만 공부도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 내놓고 제가 육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요. 청소도 해요. 내 청소 하는데 그건.
한국에 있는 아버지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 난 너무 힘들었어. 1년이면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야 전에 간 애가 딱 1년 만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애도 그렇게 가겠구나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니까 아,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머리 다 빠지니까 막 차라리 1년 6개월이다, 2년이다 이렇게 했으면 뭐 언제건 가겠지 하겠는데 다음 달은 가겠지. 아, 막 미쳐버리겠더라.
유성 씨는 멀리서 아들을 응원했고 형준 씨도 미국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한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난민 심사가 통과되고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나게 된 형준 씨는 인천을 거쳐 지난달 23일 미동부 버지니아 리치몬드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려고 한국에서 날아온 아버지와 두 번째 재회를 가졌습니다.
집에 온 기분이고요. 엄청 마음이 편해요. 안녕하세요 했던 것 같아요. 포옹하면서요. 보고 싶었어 이랬던 것 같아요. 저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엄청 보고 싶었어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좀 보게만 해달라고. 근데 3년 만에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소원이. 근데 지금은 서먹서먹한 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참으로 그냥 좋아요. 그냥 고맙죠. 그냥 여기까지 될 거란 거면 아무거 안 해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유성 씨는 긴 시간을 꿋꿋이 버텨낸 아들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우리도 같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잘 때 아버님 이렇게 성년이 되고 나보다 키 크게 자랐어도 애를 이렇게 팔베개 해가지고 이렇게 자거든요. 애가 어린애 전혀 크다는 감이 안 들고 그래서 애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떠날 때 8살 때 그 내 품에 있던 그 애 같아. 앞으로도 꼭 같을 것 같아요. 애가 이제 30살, 40살 먹어도 나는 애 같아. 애 같을 것 같아.
아버지에게는 늘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형준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서 살기 위해 다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형준 씨의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영어 공부에 매진할 계획인데요. 미 중서부 시카고 내 탈북 난민 영어교육 민간단체 애녹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형준 씨는 자신은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탈북을 했고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 간절히 바라던 미국 정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거의 없는 형준 씨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2주가 채 안 되는 일정으로 아들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간 유성 씨는 형준 씨에게 짧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서 아니라 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어쨌든 몸으로 부딪히는 방법이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지금처럼만 해.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확대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 어제보다 1도 정도 올라서 4도입니다. 낮 최고는 8도, 양덕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5도, 신해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수풍이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도 1도입니다. 자강도 오전부터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9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황해남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상 5도입니다. 낮 최고는 10도, 개성 아침은 5도, 낮에는 13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 또 해산 3지연에 비나 눈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비, 눈 내립니다. 또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영상 6도입니다. 낮 최고는 8도, 장제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7도입니다. 함경남도 함흥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는 10도, 장진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풍산 김영권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 머물겠고 해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오전부터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눈도 더해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지원,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폼페오 장관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원조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발병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고 외교관들의 이동도 제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380명이 숨지고 약 6만 4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중국 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121명이 추가로 숨지고 5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1,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 밖에서는 24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필리핀과 홍콩, 일본에서 각각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3일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공격적인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바이러스는 어쩌면 이번 계절을 넘기고 올해가 넘어가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CDC가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지금 이 발병이 통제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확실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게 도울수록 전 세계에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에서 15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후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은 13일 태평양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앞바다에서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트라이던트2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동원된 핵잠수함 메인호는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9일 아라비아 해에서 이란이 설계하고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 무기와 무기 부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13일 성명에서 미 해군 전함 노르망디호가 지난 9일 아라비아 해에서 국적불명의 선박을 급습해 지대공 미사일과 연령상 우기 관찰기구, 무인기와 무인 선박 부품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들 물품이 지난해 11월 아라비아 해의 한 선박에서 발견된 무기와 부품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지난해 11월 압수한 무기가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 아래 지난 5년 동안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 예산 38억 달러를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예상 집행 재정비를 의회에 통보하면서 주 방위군과 무기 프로그램 예산에서 38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용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맥손베리 의원은 이 같은 조처가 의회 예산 승인 권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멕시코 직경 접경지대에서 마약 밀수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